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8대가 오호츠크해와 일본해 중립수역 상공을 비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폭격기들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공중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전날에도 폭격기 2대가 오호츠크해와 베링해 상공에서 정례 초계 비행을 실시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같은 날 초계함과 소형 대잠선을 포함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일본 해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4일부터 2만여 명의 병력과 160여 척의 함정이 동원된 비상전투태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위성이라고 해도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된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은 우리나라 영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이번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한국연합뉴스는 이날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성김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겸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대사는 오늘자 일본 니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이를 여러 평화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매 시험 발사마다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습득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역내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위협에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대사는 매우 엄격한 코로나 규제로부터 그 국가가 약간 개방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다면서 만일 그들이 개방되기 시작한다면 바라건대 그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대화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최우선 과제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외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사용해왔고 북한에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2014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대북특별대표를 맡았으며 한국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연례군축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우리 모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쓰거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무력을 과시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을 계속 주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푸틴 대통령이 3월 25일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이 같은 위협을 관리된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그의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나토의 다른 30개 회원국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보 공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셔먼 부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주둔지를 제공하는 등 역내 러시아의 우방국입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 화상으로 참석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푸틴 대통령의 벨라루스 내 전술핵 배치 계획이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수사의 일부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 미사일이 워싱턴에 도달할 역량을 갖고 있으며 7차 핵실험은 시간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해 머지않아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저녁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도에서 13도, 최고는 6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며 북한이 워싱턴에 도달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을 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재개에 대한 우려도 거론하며 7차 핵실험이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러키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사령관은 1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씨의 정권은 서울, 도쿄, 워싱턴 DC의 등지를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My first priority is to defend the homelands,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he Korean War is not ended, we're in armistice, and the Kim regime has developed capabilities that reach beyond Seoul, Tokyo, Washington DC and the capital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sending states.
러키메라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나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휴전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략적 위치에서 전방을 방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국민들과 한국인을 더 잘 보호한다며 전방방어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러키메라 사령관은 북한의 핵 역량과 관련해 육해공 중 어느 영역이 가장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통해 입증했듯이 육상에서의 능력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His land capability is the greatest threat. What he's demonstrated with his ICBM testing.
이어 우리는 김정은이 이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이제 우리는 그가 이 역량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 18형 ICBM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징후 탐지 및 경보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며 징후 탐지와 경보 발령 시간을 더 단축한다는 의미냐고 대본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대해서는 김씨 정권을 억제하는 우리의 무게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ranted, this is our center of gravity in deterring the Kim regime. The alliance has effectively deterred the Kim regime's resumption of large-scale aggression for almost 70 years.
러키메라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거의 70년 동안 김씨 정권의 대규모 침략 재개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왔다며 이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활기찬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조적으로 김씨 정권은 주민 대다수의 요구와 권리를 무시하고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재원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며 외부 지렛대는 국제사회의 양보를 강요하고 내부 지렛대는 주민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김씨 정권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준비태세의 유지에 중요성도 용들했습니다. 러키메라 사령관은 최고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노력이라며 준비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에 대응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aintaining the highest state of combat readiness is our main effort. Because readiness is perishable, we must continue realistic training in order to respond to aggression and defend our homelands.
또 미한 동맹은 군사적 필요에서 시작돼 동북아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으로 진화했다며 미 육해공군 등은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의 증거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독재 정권이 규칙의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파괴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럭키맨을 사는 것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중 군경이 다시 열렸고 물자가 오가고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3D ally. The borders are back open. So there are goods that are coming back and forth across the border. I think he can put pressure on DPRK in that respect. Okay.
북한의 핵실험 재개가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럭키메라사는 것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파괴 위협을 제기한 것이 가장 우려된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운영할 결심을 냈고 신뢰할 수 있는 반격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외부의 영향력이 없다면 북한이 또 다른 핵장치를 터뜨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뜨릴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가 확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오판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우려한다며 한반도 충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랬듯이 즉시 역내 갈등이 돼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중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과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유일한 방위 조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국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개발을 통해 호전적인 행동을 증대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무엇보다 체제 안전을 우선시하며 전략무기 프로그램과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외부의 공력과 침략을 억제하는 열쇠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북한은 재래식 군사 역량뿐 아니라 핵과 다른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도 우선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전례 없는 수의 미사일 시험에서 강조됐듯이 북한 군사 현대화 노력의 대부분은 WMD 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사일을 늘리고 있고 해상 및 철도 발사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는 새롭고 더 발전된 탄도 및 순항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화성 770 ICBM을 의도적으로 고각 발사해 실제 영역을 분석하기 어렵게 했다며 북한은 고체 연료 추진 로켓 엔진도 시험했는데 만약 효과가 있다면 북한은 현재 액체 연료 추진 미사일보다 더 빨리 미사일을 수송하고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확장 억제 공약을 보여주기 위해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라는 결의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진전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조건이 충족되면 동맹과 우리의 연합방위의 역사적인 재구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로 미한일 3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은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우리의 정보 공유와 효율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및 한국과의 3국 훈련과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강력한 3국 공조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디디아 로열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서면 보고에서 한국과 함께 우리는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우리의 가장 유능한 플랫폼을 한반도에 더 빠른 속도로 배치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분명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군사 정찰 위성발사 준비를 지시해 조만간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한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 있을 미한 정상회담을 겨냥해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밝혔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 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해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올해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작년 말에 예고한 대로 군사 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는 것이어서 북한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 성명이 나올 가능성에 맞서 경고 메시지 차원에서 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전후로 치적을 쌓는 의미도 겸해서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핵무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눈에 해당되는 정찰위성까지도 발사하는 이런 일종의 성과들을 잘 묶어서 메시지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비핵화와 같은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 우리의 핵무기 고도화는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소위 이제 핵무기 보유국가로서의 기정사실화, 그리고 전략적 위상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시위하는 것이 일단 정치 외교적 메시지 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4월 내 발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이 제시한 4월은 위성 제작 완성 시점이지 발사 시점은 아니라며 인공위성 무게에 맞는 발사체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센터장은 액체 연료의 백두산 엔진에 기반한 새로운 인공위성 발사체가 필요해 빨라야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쯤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이 미 한의 군사행동에 따른 정당 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 한이 확장 억제력 제공과 동맹 강화의 명목으로 반공화국 군사태세를 강화, 획책하고 있다며 군사정찰수단을 획득하고 운용하는 것은 전쟁 억제수단들의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에서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최우선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이 확장 억제력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 제고 차원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군정찰위성 발사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근본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종의 타격 수단을 개발했지만 이를 적시에 운용할 정찰 위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반도 상공에 군사 정찰 위성을 띄울 경우 미국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하는 전략 자산의 움직임과 한국 내 배치 전력의 위치 그리고 주요 목표물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입니다.
북한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이제 소위 핵 운영 교리를 제시를 했는데 정찰 위성이 없으면은 소위 핵 전략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타겟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표적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격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찰 위성이 없으면은 뭐 거의 현실적인 표적 선정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정찰 위성 외에 다양한 위성 발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북한을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세우는 게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기상 관측 위성과 지구 관측 위성, 통신 위성 보유를 선점 고지로 정해 재해성 기후에 대비하고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위성 개발을 위한 표준화된 발사체 생산과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외에 다수의 발사장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 지도엔 둘째 딸 주혜도 동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배포한 사진을 보면 김주혜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슬랙스, 검정색 구두로 다소 격식을 차린 옷차림이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형상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군사정찰위성 사진과 재원 등을 소개한 대형 모니터 화면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을 확대한 결과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재원은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모양은 육각형 형태로 상단에 태양전지판 4개를 펼친 모습입니다. 지구 궤도에 위성이 안착하면 태양전지판 4개를 펼쳐 작동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근 센터장은 위성체의 형상은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 발사한 광명성 3호와 4호 사각형 형상과 달리 육각형 구조물 형태라며 중량은 최소 300kg급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장 센터장은 하단 측면에서 전개되는 4개의 태양전지판과 함께 상단에 2개의 카메라를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비해 고성능의 전자광학 카메라로 추정했습니다.
먼저보다는 다른 게 뭐냐면 태양전지판이 4개 정도를 펼칠 수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력을 많이 생성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카메라 성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2012년 인공위성 발사와 궤도 진입에 처음 성공한 이후 북한은 위성 개발팀을 별도 운영하며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찰위성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정찰위성 개발 시험 뒤 서울과 인천 등 한국의 수도권 일대를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정찰용으로 쓰기엔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영근 센터장은 이번에 공개된 위성에 장착된 카메라는 지난해 12월 시험 발사에 쓰인 카메라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6차례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2차례는 궤도 진입까지 성공했습니다. 2012년 12월 은하 3호 로켓을 이용해 100kg 무게의 광명성 3호 위성을 지구 궤도에 쌓아 올리는 데 성공했고 2016년 2월엔 광명성 4호를 광명성 로켓으로 발사해 역시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광명성 4호의 무게는 200kg 정도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2016년 광명성 4호를 비롯해 과거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던 실험 때마다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에 발사 예정 기간과 추진체 낙하 예상 지점을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가 위험을 피해 안전하게 우회, 운항하기 위해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제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정상적 위성 발사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싣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만큼 이번에도 발사에 앞서 사전 통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위성 궤도 안착에 성공한 2012년과 2016년의 경우 발사체 1단과 2단은 각각 한국 서해쪽 공해상과 필리핀 동쪽 공해상에 낙하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최근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8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핵 확산 문제에도 초점을 맞췄다며 북한 미사일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At this ministerial, we also focused on nuclear proliferation. I'm grateful to Japan for the high priority that it has placed.
블링컨 장관은 일본이 북한의 위험한 탄도미사일 발사, 첨단 원심 분리기 가동과 고농축 우라늄 축적 등 이란의 핵 활동 확대,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중단과 무책임한 핵수사, 중국의 불투명하고 신속한 자체 핵무기 구축 등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들은 핵 위험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Having said that, we also see some very significant challenge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임박한 도전뿐 아니라 완전하게 존재하는 몇 가지 중요한 도전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중단과 무책임한 핵수사와 함께 북한의 위험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자체 핵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이란의 핵활동 확대, 중국의 신속한 핵무기 증강 추구 등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주장한 4월 13일 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이 많은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발사는 여러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점점 더 고조되고 불안정한 수사와 함께 북한의 행동은 영내 안정을 해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포함해 불안정하거나 도발적인 다른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행동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가 취하게 될 추가 중대 조치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외교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 그 외 다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 세이프가드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서명해 이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수가 없다며 우리는 북한이 일본과 미국, 한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외교장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모든 나라가 제재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더 확대된 국제적 협력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공동성명에 명시됐습니다. 장관들은 우리는 점증하는 북한 내 인도적 위기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개탄한다며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김승겸 합참의장은 오늘 방한 중인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해군 대장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해 평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전했습니다. 김 의장은 파파로 지도국의 취임 후 네 번째 방한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 방위를 위해 미 태평양 함대 자산이 한반도에 적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과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은 앞으로도 적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한 가운데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가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방한은 정례적인 동맹국 방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제조 관련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8일 공개한 2023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에도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핵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영변 핵시설 내에서 냉각수 방류를 포함해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활동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 2021년 9월 보고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내 원심분리 농축시설이 있는 건물의 새 별관에서도 공사가 시작됐으며 현재 별관 증축공사는 외부적으로도 완료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광 공장에서 채굴과 추출, 농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다만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핵연료를 재처리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IAEA 보고에 따르면 아직 실험용 경수로의 정확한 가동 시점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2018년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최근 활동은 핵실험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풍계리 핵실험장 최남단 갱도 부근에서 굴착 작업이 시작돼 2018년 부분 철거된 것으로 여겨졌던 시험용 갱도가 재개방됐고 이 작업은 같은 해 5월쯤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6월 IAEA는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원시설과 두 개 갱도를 잇는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는 작업도 관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분열성 물질의 지속적인 생산, IAEA가 핵실험 재개 계획의 징후라고 믿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명백한 재건 움직임에 대해 계속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IAEA와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IAEA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가 보고 기간 동안 세계 각국과 함께 북한의 핵 비확산과 군축 관련 규정 미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와 IAEA 총회, 이사회 회의를 포함한 다자간 포럼에서 세계 각국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에 가하는 위협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도 이 같은 입장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방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을 예로 들면서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북한 문제에 잘 관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는 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은 유엔 및 관련 국가의 외교를 통한 방법을 포함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것이며 암호화폐 탈취 등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활동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계속해서 북한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운영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공격적인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화학 작용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가 차원의 공격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의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생화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및 재래식 무기 생산 기반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용도 과학 분야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거나 생화학 장비 및 자재를 조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물무기 금지협약 의무에 의거해 북한의 활동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량 학살 피해 등을 전제 조건으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공격 대응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날 이루어져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한국과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이 한국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와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한국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교전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서방에 점증하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자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응해 감시 정찰 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만약 남북 간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 계획 그룹의 아시아판 구상 가능성과 일본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핵 위협에 한일 모두 공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확장 억제는 한미 간의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엔 지금 한미 간의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임박해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며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관계가 거북이 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유권자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도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과 타이완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선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타이완 간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영내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백악관은 18일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관련 기밀 문건 유출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통령이 군에 몇 가지 조치를 지시할 정도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대와 정보당국은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고위급 기관 간 프로세스를 최우선순위로 운영하고 민감한 정보의 배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직접 연락해 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대해 그들을 안심시킬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건 유출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대통령과 우리는 이 사건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지난 1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백악관은 최근 유출된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문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밀 자료의 유감스러운 공개로 인해 우리와 파트너 간 신뢰, 확신이나 전 세계에서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속에 미국과 한국이 전략 자산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에서 미국과 한국이 연합공중훈련을 강화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한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한국 광주기지에서 대규모 연합항공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 7공군 공보실은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러한 훈련은 변함없는 미한 동맹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는 지난 14일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B-52H의 한반도 출격은 지난 5일 이후 9일 만으로 이번 훈련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발사를 공개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미한 연합공중훈련은 한국공군 F-35A와 미공군 F-16이 미국의 B-52 폭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연합비행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미한동맹의 연합방위 능력을 입증하고 한반도 방어를 위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운용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52H 폭격기는 이날 일본 상공에도 전개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함께 양자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미국 B-52 폭격기 2대, KC-135 공중구비기 2대, F-35 전투기 4대가 일본의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4대 통합돼 위협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일 동맹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13일에도 미국 F-16 전투기 4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4대가 양자 항공통합훈련을 했다면서 미일 동맹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억제 옵션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에 실시된 미한 연합공중훈련에도 B-52H를 파견하는 등 한반도의 전략자산을 전개했고 지난 2월에 수행된 올해 첫 미한 연합공중훈련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를 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훈련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며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예로 들었습니다.
So if North Korea really wants to start a war and use nuclear weapons, the U.S. will have ample capability on its bombers.
베넷 연구원은 B-52 폭격기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최소 8발의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고 핵무기 사용을 원한다면 미국은 폭격기들로 북한에 대응하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미한 해병대의 최근 연합훈련 모습을 공개하며 훈련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 해병대 연습 프로그램 KMEP에 참가한 미한 해병대 훈련 사진 넉 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한국 해병대원이 무선 교신을 하는 모습과 미 해병대원이 M240B 기관총을 발사하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연합 연습은 지난 5일 실시됐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국 해병대와 태평양 함대의 해병대의 철통 같은 동맹은 KMEP-23 동안 연합 공격 훈련으로 치명성을 구축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증진하며 역량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KMEP는 대대급 이하 규모 훈련으로 1976년 시작된 해병대 기초 전지 훈련이 2011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미한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한 해병대 연합 상륙 훈련인 쌍룡 훈련을 펼쳤습니다.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우주 프로그램에서 다소 진전을 이뤘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이 평가했습니다. 아직 정교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기술과 경험을 쌓을수록 북한의 우주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공개한 2023 우주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년간 우주 프로그램에서 작은 성공을 거뒀다며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시험용 정찰 위성에서 이미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전이 지난 2020여년에 실시된 엄청난 수의 미사일 발사로 가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우주개발국은 수년간의 시험과 발사 실패 끝에 지난해 12월 18일 군사용 정찰 위성의 최종 단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카메라 조작성, 통신 전송 능력, 지상 통제 시스템 추적 정확성 등을 입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당시 이 시험은 20m 분해 능시험용 전색 촬영기 한 대와 다스펙트로 촬영기 두 대, 영상 송신기와 각 대역의 송수신기들, 조종장치 등 설치한 위성 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해 고도 500km까지 고각 발사시킨 뒤 우주 환경을 모의한 최적한 환경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정교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 초보적인 시스템은 북한의 제한된 우주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 역량에 관해선 역사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활동은 우주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미사일 발사 능력은 북한의 우주 발사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은 아직 직접 상승식 위성 요격 미사일에 필요한 감지와 고도 조절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위치 정보 시스템 GPS와 다른 전파 방해를 통해 성공적인 전자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 수단을 통해 더 고도화된 기술을 습득하고 운영 경험을 쌓을수록 우주 시스템과 지상국에 대한 위협의 신뢰성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에 관해선 2022년 첫 국산 액체 연료 로켓을 사용한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로 새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누리호가 지구 관측 등 여러 임무에 사용할 4개 작은 위성을 발사했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로켓을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발사한 10번째 국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방부는 2022년 말 국방태세를 강화하고 우주기반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체연료 로켓을 시험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또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 군대의 증강과 이동을 위성을 통해 세계에 보여주는 등 우주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지 상기시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재단을 인용해 전 세계 우주 경제 가치가 2021년 기준 4,690억 달러며 2030년엔 1조 2,5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현재 우주에 총 5,4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있으며 지난해 발사된 위성은 182개, 향후 10년 이내에 24,5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우주로 발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달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더 많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1억 5,845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8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 기간 북한에 1억 3,790만 달러를 수출하고 2,055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해 전달에 이어 월 무역 총액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월 무역액 1억 달러를 넘긴 이후 6개월 연속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3월 무역액은 전달인 2월에 1억 2,121만 달러보다 약 30%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무역액 증가는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도했습니다. 3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월에 1억 1,184만 달러와 비교해 약 23%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지난 2월 937만 달러에서 3월에는 2,055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3월 대중 수출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인 2019년 3월에 1,655만 달러보다 더 많습니다. 다만 수출과 수입을 합친 총액은 2019년 3월에 북중 무역액 약 2억 1,450만 달러보다 약 6천만 달러 적습니다. 앞서 BOE는 북한의 2월 북중 무역 세부 재료를 분석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역외 가공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2월 역외 가공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한 품목은 주로 가발과 속눈썹이었습니다. 역외 가공은 중국이 북한 등 제3국의 인력과 생산 시설을 이용해 물품을 생산한 뒤 이를 다시 중국으로 옮기는 형태의 무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3월에도 역외 가공 무역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중 수출액을 높였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전체 대중 수출의 약 40%를 역외 가공 형태의 무역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손목 시계와 신발 등의 재료를 중국에서 들여와 완제품으로 가공해 중국으로 넘기는 방식의 수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1년 역외 가공 형태의 무역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국과의 무역이 일부 재개된 지난해에도 전체 대중 수출에서 여객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불과했습니다. 교회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소학교를 1년밖에 다니지 못한 탈북민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탈북민은 국제무대에서 유창한 영어로 북한 취약계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국제회의가 다음 달 17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15차 회의에 탈북민을 연사로 초청했습니다. 주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탈북 여성 한성미 씨가 올해 20명의 연사 중 한 명으로 북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씨를 극심한 가난과 억압, 버림받은 환경에서 살아남은 탈북민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탈북한 뒤 생계를 위해 육체노동을 했고 북한 밖의 자유에 대한 지식이 없어 나중에 한국으로 데려오려던 어머니의 노력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한국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한 씨는 회고록 Green Right to Freedom을 공동 집필하기까지 10년간 침묵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한 씨가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탈북민들에게 영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북한 이탈주민 글로벌 교육센터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성미 씨는 최근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해 여러 회의에서 유창한 영어로 증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북한에서 소학교를 1년밖에 다니지 못한 채 노동을 하다 17살 때 탈출한 이야기를 나눴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한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 씨는 VOA에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주어지면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점을 공개 연설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하길 잘했다라고 느꼈을 때가 제가 아 내가 이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느꼈을 때가 이제 공부 시작을 했을 때예요. 네, 북한에 남아 있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분들의 원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꿈을 이제 펼치면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체네바 국제회의는 UN워치 등 세계 25개 비정부기구가 공동 후원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관심이 필요한 긴급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홈페이지에서 회의를 통해 인권 영웅, 활동가, 전직 정치범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독특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한 국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국제회의는 앞서 지난해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티머시 조 씨, 2021년엔 박지현 씨를 비롯해 북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다양한 탈북민들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티머시 조 씨는 특히 올해 홍보 영상에 다른 활동가들과 공동 출연해 이 국제회의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It is a platform of the voice of the voiceless.
40 years of totalitarian rule haven't succeeded destroying our hope and dreams.
이 동영상엔 조 씨가 지난해 연설에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의 지배는 성공하지 못한 채 북한 주민들의 희망과 꿈을 파괴했다고 말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요.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을 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75년 4월 19일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신앙과 정치적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인지세 법을 제정해 인쇄된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하고 차에도 세금을 부과해 미국인들의 불만은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을 통해 폭발됩니다.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인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영국의 배에 올라타 배 안에 있던 홍차 상자들을 바닷속에 던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군대를 파견해 무력 진압에 나섭니다. 그러자 미국인들도 이에 대항해 1775년 4월 19일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전쟁 초기 미국인들은 영국에 밀려 패하는 듯했지만 이후 조지 워싱턴 장군의 지휘 아래 사라토가 전투와 요크타운 전투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전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1783년 아메리카 식민지 13개주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1882년 4월 19일 모든 생명체가 원시 생명체에서 진화됐다는 내용의 진화론을 창시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로버트 다윈이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809년 영국 중서부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다윈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다윈은 22살 때 남아메리카로 탐험을 떠나게 되고 이때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윈은 특히 동태평양의 외딴 섬 갈라파고스 제도 섬들에 있는 새들을 관찰하던 중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섬들의 자연 조건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새들의 부리 모양이 제각각이었던 것입니다. 다윈은 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생물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제각각 자기의 환경에 맞게 변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 진화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한 당시 유럽 사회는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창조론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